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은혜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신앙을 이용해 먹는 여로보암에게도 오늘 본문 보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악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징조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서 거둘 수 없었던 것과 제가 갈라져서 단이 갈라져가지고 제가 쏟아진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외쳤어요. 그 외친 대로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마침 제단 곁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이 무너질 거다, 더럽혀질 거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당연히 저놈 잡아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편이 말라서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을 떠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을 아주 명백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로보암의 그 말라 거둘 수 없게 된 그 손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집중적으로 아주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최소한 네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보내신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던 그 손이 말라서 거둘 수 없게 된 일이고, 또 하나는 그 베델의 제단이 갈라진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 손이 회복된 일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이 여러 가지 사건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다 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충분히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네가 다윗의 길로 걸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게 했을 것이고, 정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어떤 경각심, 두려움을 아마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주 고약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2절 한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산당 제사장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날이 올 거고 뼈를 불사르는 날이 올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뼈를 그 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이 제단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이게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던 거죠. 이것이 이방 어떤 신전에서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 앞에서 외쳤던 일은, 이 베델의 금송아지는 결국 더럽혀질 거다, 쓸모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이냐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은 다윗의 집을 대항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거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리고 그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제사장을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될 거다 그렇게 외치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제단이 부정하게 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활동할 때부터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요, 거의 한 300년쯤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은, 다윗의 집에서 나오는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은 그 히스기야의 한 손자쯤 되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중손자인데, 뭐 므낫세의 아들이 금방 죽었기 때문에 여튼 증손자쯤 되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한 주전 930년쯤 왕이 되었다고 보면 거의 한 300년 간격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컨대 금송아지는 거의 300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앞에서 너 저 금송아지 더러워질 거야. 그런데 한 300년쯤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유지될 금송아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멀쩡하게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300년 후에 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300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그 300년 후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고 하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데 멀쩡한 제단이 지금 깨어지고 그리고 그 멀쩡한 제단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하여 올려진 받쳐진 그 제단의 재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외쳤는데 진짜로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멀쩡하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북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돼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다.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다. 고 하는 것을 아주 쐐기 박아서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금송아지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아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한 여로보암이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 마른 손 거둘 수 없게 된 손을 고쳐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좀 쉬어라. 내가 너한테 예물을 줄게.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보면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기 전에 미리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백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는 누가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대접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물 한 잔 주는데 물도 받아 마시지 않고 식사하고 가시라 그러는데 밥도 먹지 않고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절대로 너하고 친구가 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하고 얽히지 않겠다. 고대 사회에는 이것이 원수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누가 대접하면 그 대접을 받아야 이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이 사람과 얽히면서 서로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너는 내 원수다. 나는 절대로 너하고 얽히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실 고대 사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보내시면서 상당히 먼 길이거든요. 이거 아마 한 하루 이틀은 걸어야 될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 먼 길을 그 떼약볕 아래서 걸어오는 선지자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거의 쓰러질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대접받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길은 다시 오지 않을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베델은 절대로 인정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다. 베델은 하나님의 적이다. 절대로 얽힐 수 없다. 고 하는 거를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한 거는 은밀한 데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외친 일이고 제단이 갈라진 거 공개적으로 된 일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저 금송아지는 절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낸 여호와가 아니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은 쓸모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를 돌아보지도 않으실 거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과시하신 거예요. 우상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짜 예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베델을 절대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명백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요. 여로보암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로보암은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명백하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려고는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때 그 은혜 앞에 굴복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솔로몬은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100점 아니에요. 다윗도 죄도 짓고 다윗도 허물이 있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 허물 앞에 있을 때 그 허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은혜를 구할 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돌아설 줄도 아는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다. 고백하고 무릎 꿇는 은혜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